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와 23755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거듭 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새 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역내와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모고 노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새 나라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북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폼페오 장관과 별도로 만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의 이번 서명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생한 지 약 1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효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1단계 합의문은 약 86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공산품 약 80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 규모의 구매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2단계 무역 합의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또다시 로켓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타지 군 기지에 적어도 두 발의 카투사 로켓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로켓 일부가 기지 외곽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내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이달 초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라이마니가 사살되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은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한 보건당국은 오늘 환자 중에 부부가 포함돼 있다며 바이러스가 검출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부인은 문제의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한에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61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폭발한 필리핀 탈 화산이 며칠 내 또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분화구 주변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어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경계 등급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어떤 안보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입니다. 스웨덴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안보 위협도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안전할 수 있고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So we continue to be in conversation with them about convincing them that it is in the North Koreans' best interest to deliver on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now. Goodness.
폼페오 장관은 13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은 미북 1차 정상회담이 열린 18개월 전 2018년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북한의 최고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진행 속도가 느렸다고 전제한 뒤 이를 두 걸음 전진하면 한두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been slow. It's been two steps forward and a step or two back. I still remain hopeful that North Korea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그러나 폼페오 장관 자신은 여전히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전 세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 시스템은 진정한 위협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The weapon systems that they have do pose a real risk. America doesn't pose a security risk to the North Koreans. We want a brighter future for them. And if we can get the right arrangement, if we can get the sequence right,
그러면서 만약 올바른 합의를 하고 순서를 바로하며 이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김 위원장에게 거대한 방어벽인 핵무기로부터 멀어지고 핵무기 없이도 더 밝고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신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도전 과제라면서도 대북 제재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sanctions that we have put in place on North Koreans.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가한 제재, 즉 미국의 제재만이 아닌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는 명백하게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어 성공적인 2000이라 전 세계와 영내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위협이라며 14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협상과 대화에 있어 어떤 기회가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 약속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우리에겐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모든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어제 미 캘리포니아에서 만나 대북 공조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국 측은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만나 협의한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과 대북 공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 만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70%의 원유 수입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모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이런 문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란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국민의 안전과 대이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VOA에 해양수송로의 안전 문제가 걸린 만큼 방관할 수만은 없을 테지만 중동 정세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회담에서 미한 양측은 대북 공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등을 포함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폼페오 장관과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의지와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별 관광 언급이 이산가족 상봉 등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너무 제약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나온 것이란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적으로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취지지만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작년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에 너무 종속당하지 않고 운신의 폭을 넓혀서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보겠다. 입장 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다시 좀 복원하겠다는 의지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북도 뭐 지금 개별 관광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이제 복원의 생각이라든가 또 제재를 좀 푸는 데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이나
고유환 교수는 개별 관광의 경우 남북한이 직접 추진해온 전례가 없는 만큼 양측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을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미한 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협상을 지속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미한 외교장관이 굳건한 공조 아래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미북 대화 재개,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과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미국과 한국 간 가장 중요한 공동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장으로의 복귀라며 이를 위한 양국 간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의 공통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장으로의 복귀가 지금 더 우선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북한에 뭔가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개별 관광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을출 교수는 미한 간 견해 차이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미한 관계와 미북 관계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대화뿐이라며 앞으로 대화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양국이 대화를 재개하도록 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이 북한에 스톡홀름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스웨덴 정부는 미북 대화를 여전히 적극 장려하며 향후 대화 장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길 희망하며 대화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자국 한반도 특별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을 통해 미북 양측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여러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스웨덴은 북한의 미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하며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석방을 위해 당시 지난해 10월 방한했던 해시체트 특사는 실무협상 이후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교부는 여러 차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문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강화가 미북 대화와 제재 면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보다는 제재 면제와 예외 조치가 남북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 별개의 궤도로 움직이며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s required at the moment is greater flexibility between both, and South Korea doesn't play a big role in that.
엄 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더 보여야 진전을 낼 수 있으며 한국은 이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도 2017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며 북한은 이미 문 대통령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협력이 대북제재 일부 면제와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남북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접경지역 협력과 스포츠 교류는 괜찮지만 앞서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북한에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는 협력 사업은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태도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은 섣부르다고 말했습니다.
His remarks also talked about trying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You know, we just saw Kim Jong-un rip up the Mount Kumgang.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에 한국 시설들을 철거하고 북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grave concern about fissure because President Moon is being very cautious about seeking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not making demands and not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사이 균열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문 대통령은 매우 조심스럽게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크게 다른 생각은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해 일부 제재 면제와 예외를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외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4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길은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미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북한 내 상황에 대해 미, 한일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We continue to send the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best path forward is through a diplomatic solution that results in the denuclearization.
에스퍼 장관은 미, 한일 세 나라가 강력함을 유지하고 단결한 가운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다만 미국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를 갖췄다는 신호도 동시에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s in Kim Jong-un's hands, what he intends to do. We continue to send the message that we remain ready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향후 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일본은 김 위원장이 다시 대화장에 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American initiative to put the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so that Kim Jong-un could come to dialogue.
오는 19일로 60주년을 맞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담에서 고노 방위상은 이란 정세와 자위대의 영내 파병 문제,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간 방어 훈련과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영내 위협으로 중국과 북한을 꼽으면서 미국 외에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우호국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Our first mate is South Korea. Their locatio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us. Well, it's kind of unfortunate we have a little political.
고노 방위상은 최근 정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관계 긴장 상태는 불운한 일이라며 자신의 전현직 상대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도 영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일 한 세 나라가 최전선으로서 공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 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재무부는 또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에 대해선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간에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셉 티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4일 VOA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e money, the revenue that North Korea receives from whether it's foreign workers,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 러시아와 연계시켜 분석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who are the main countries that use a lot of North Korean labor, so if they're not enforcing.
매닝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남강 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그중 일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베이징 숙박소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구에 있는 시설로 남강 무역회사의 노동력 송출과 송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봄 북한의 남강 무역회사 본사가 베이징 숙박소와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징 숙박소가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동자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와 2375호를 회피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의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2017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두 법령은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나 이를 통한 북한 정권의 노동당의 이익 창출을 금하고 있는데 남강 무역회사는 이를 위반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 무역회사와 남강 건설을 지원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함께 지정됐습니다. 남강 건설은 북한 노동력 수출을 통해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수입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이미 2008년 7월에 전격 발표한 대북 제재 단속 주의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아니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은 강제 노동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약 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 건설, 그리고 정보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기관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 아래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고 수익의 70%에서 90%를 북한 정권에 뺏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VNews 지다겸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0년을 자유 제1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데 미국이 더욱 앞장설 뜻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 인식의 날로 지정한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0년을 자유 제1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2,490만 명의 성인과 아동이 인신매매에 희생됐다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희생자들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과 인신매매 예방의 달로 선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0년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 방지와 억압행위 처벌을 위한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자유와 권리 행사의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2020년을 자유 제1의 해로 선포하고 인신매매에 희생된 수백만 명에게 자유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매년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역으로 내몰며 그 수익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노역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북한 정권이 월급의 70% 이상을 뜯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 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내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인터넷 성매매로 넘겨진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이들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송될 경우 처형당할 것을 우려해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세 차례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 낙태를 경험했던 지연아 씨는 앞서 VOA에 인신매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각오는 아프지 않았겠고 또 중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선 인신매매로 생긴 아이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죽음에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기 전까지 인도주의 지원과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인신매매 범죄 희생자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인신매매에 의한 착취를 막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여성 인신매매에 종종 북한 정부 내 주체가 개입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업자나 중개업자가 북한 정권 내 주체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각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2020 세계인권보고서에서 이런 경로로 북한 여성이 강제결혼을 포함해 중국으로 성착취나 성노예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권유린의 고통에 더해 북한 여성들은 성의 바탕을 둔 유린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수감시설에서 간수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과 직장 내에서도 차별과 성추행,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정형화된 성역할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여성에 대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여성과 소녀들이 그런 유린 상황에 직면해도 보호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해외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매체나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표현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군 제도를 통해 사회 정치 계급이 나눠져 있어 취업과 주거, 학업과 관련해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계급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뇌물 공여 등이 만연하면서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은 현지 체제 중 난민에 해당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자국을 떠나올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탈북민들은 송환될 경우 관리소와 교화소, 노동단련대에 감금되는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현지 체제 중 난민이 분명하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서명국으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단속 강화로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 수도 영향을 받았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주장했습니다. 2011년에 2,706명에 달하던 한국 정착 탈북민이 2018년엔 1,13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엔 771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기로 돼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오랫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일본이 올해는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일본이 인권 문제에 대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지난해 미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의 신원보증과 현지 미 외교관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BOA에 탈북민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지난 여름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착한 뒤 현지 미 대사관에 진입했고 한 달여 만에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원하는 제3국 내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않은 채 미국 정부의 특별 입국 승인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소식통들은 현지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미국행을 도왔고 미국에 먼저 정착한 이들 가족이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빠른 입국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민 가족은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공개하는 난민 입국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뷰에이는 앞서 국무부 난민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민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뷰에이 논평 요청엔 세계 어디에서든 난민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하고 북한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내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경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김영곤입니다.
그러면 김영곤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난민지위를 받지 않은 채 먼저 미국에 입국한 게 매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제3국에서 적어도 1, 2년을 기다리면서 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난민지위를 받은 뒤에 미국에 입국해왔습니다. 비단 탈북민들뿐 아니라 미국에 오려는 세계 대부분의 난민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2004년 미국 의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달 31일 현재 218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탈북민들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해 신속히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로 미국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이 가족이 미국에 정착한 뒤 성실히 일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한 게 후원자 역할을 보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3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출단체가 중개 역할을 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세금 보고가 탈북민 가족의 입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신원을 보증하려면 국민의 의무인 세금 보고를 착실히 했는지, 재산 형성 과정과 그 목록, 전과 기록 등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소식통들은 미국에 먼저 입국한 탈북민도 지난 3년의 세금 보고 기록과 재산 목록 등을 당국에 제출한 뒤 가족의 입국이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가족은 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민들은 입국 후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각지에 있는 난민지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정착과 취업교육도 받고 첫 몇 달 동안 주택보조비, 식품구매권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들은 난민지위가 아니라 비자 형태의 입국 허가서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법률단체 관계자는 VOA에 이분들은 미국에서 새롭게 망명 절차를 밟아야 하고 노동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미국에 가족이 없는 탈북민들은 이런 절차를 밟기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단 난민들뿐 아니라 일반 이민자들도 본인이 먼저 입국한 후에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앞으로 규모가 더 늘면 이런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난민주의를 받아 입국한 탈북민 218명과 한국에서 온 소수의 탈북 유학생 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를 돕는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VOA에 미국 내 모든 탈북민을 500명 밑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200명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200인가 220명.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440밖에 안 돼요. LA에 한 120에서 한 140명, 30명 정도예요. 그리고 한 우리의 단체에서 리차는 80명에서 90명은 돼요. 90명.
홍 변호사는 한국에서 온 탈북민들의 경우 망명을 신청한 뒤 노동허가서를 받아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망명허가를 받은 탈북민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계속 체류 연장을 신청하며 영주권 취득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3국에서 입국한 탈북민 가족은 입국 과정과 신원이 확실해 망명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또 다른 법률단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지난해 제3국에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중국 칭다오 항공이 중국 항공청에 칭다오 등 3개 도시에서 평양으로 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상예 신지에 따르면 칭다오 항공이 신설을 요청한 노선은 칭다오와 정저우, 치안저우 등 중국 3개 도시에서 평양을 연결하는 3개 직항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 3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북중 간 항공 노선은 모두 10개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북한 고려항공은 북중 정상이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한 후 정기 노선인 평양발 베이징, 상하이, 선양행 노선 외에 다렌과 지난 우한, 지난 우한, 마카오 등의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가구와 담배, 설탕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수입이 20배가량 늘어난 제품도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6,509만 달러에 달하는 가구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가 13일 공개한 북중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구를 포함한 소비재 품목의 대중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구를 수입했던 2017년 수입 총액이 5,915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019년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구를 수입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가구 제품 외에 담배와 과일, 설탕, 의류, 신발, 음료, 커피, 코코아 등 소비재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 상당수는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된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11개월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10년 전과 비교할 때도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담배의 경우 북한은 2009년 한 해 중국으로부터 1,814만 달러치를 수입했고 이후 수입액이 연간 2천에서 3천만 달러대에 머물다 2018년 6,964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개월간 수입 총액은 7,890만 달러로 가구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10년 전 177만 달러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던 설탕은 2018년 4천만 달러, 이어 지난해 11개월 동안 3,888만 달러의 수입액을 나타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9년보다 20배 이상 수입이 증가한 겁니다. 과일은 2018년에 8,247만 달러에 비해 지난해 11개월의 수입액이 4,835만 달러로 하락했지만 10년 전인 374만 달러와 비교해선 전체적인 수입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커피는 10년 전보다 지난해 약 4.5배 많았고 코코아 제품도 37만 달러에서 지난해 265만 달러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이들 제품들의 수입액은 대부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8년을 전후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수입액마저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11개월간 대중 수입액은 23억 3,215만 달러로 2009년에 18억 8,774만 달러와 2010년에 22억 7,734만 달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소비자 품목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최근 몇 년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BOA에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So the longer term future looks very dire if they're not.
소비 제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계류 제품 등의 수입이 제재 등의 요인으로 크게 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기계류 제품이 계속 유입되고 투자가 이뤄져야 산업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액은 제재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급증에 따른 외화 적자분을 어디에서 메우고 있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에서 포착하거나 다루지 못한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과 제2의 해결책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re are revenue sources and workarounds that they have found that we have been less successful.
2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중국인 관광 사업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입, 불법 무역 등이 북한의 외화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수단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스테판 헤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대학 교수도 북한이 특정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 등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 내 한인의 날을 맞아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치를 제쳐두고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지미고 매츠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로브달 하원의원은 13일 미국 내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사회 관련 주요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올린 한인의 날 기념 공동기고문에서 모든 민주주의는 당파적 파업의 위험에 처한다며 미 연방의회에서도 이로 인해 의미 있는 법안들의 입법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인의 날을 맞아 동료 의원들이 정치를 제쳐두고 미국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여러 결의안이 하원에 상정됐지만 이 법안은 국무부가 이런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메즈 의원과 우달 의원은 각각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며 이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건 미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가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하원 외교위는 이 법안을 비롯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현재 두 안건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메즈와 우달 두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이산가족이 된 미국 내 한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밖에 두 의원은 의회에 기류 중인 해외 출생 입양아의 자동 시민권을 제공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의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인의 날을 맞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헌에 감사를 표명하는 기념장을 14일 한인사회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장에서 한인들의 공헌은 미국을 계속 풍요롭게 한다며 이들은 지역사회와 위대한 미국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의 엄청난 경제와 강력한 국방,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한인 이민자들이 1903년 처음 하와이에 도착한 날로 알려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를 2015년 채택한 이후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오늘은 남부의 명문 사립 듀크 대학교 두 번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1월 15일 마르크스 이후 최고의 지식인 혁명가 붉은 로자 등으로 불린 폴란드 출신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1871년 러시아령 폴란드의 자모시치에서 태어난 룩셈부르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 27살 때인 1898년 독일로 건너가 독일 사회당에 들어간 룩셈부르크는 1917년 혁명 동지인 카를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 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1918년 11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군단은 2개월 뒤인 1919년 1월 폭동을 일으켜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곧 독일군의 강경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혁명의 중심에 있던 룩셈부르크는 동지인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1919년 1월 15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뒤 강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구 동독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종독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념하게 됩니다. 1929년 1월 15일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0년대 중반 흑백 분리 금지 운동을 주창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5년 12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킹 목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여간 몽고메리시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 즉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6년 버스 내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인권운동을 주도하던 킹 목사는 1963년 8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민권 대행진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인종차별 문제를 깨닫게 하고 인권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이후 1964년 미국 내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